역대상하 8번 메시지. 유다 왕들의 본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배움. 기도. 주여, 우리는 주님과 지구 온 땅으로부터 온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요. 주여, 우리 가운데서 섞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섞임을 갖는 이 기회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 삼일 하나님과 섞일 수 있다니 이 어떠한 섞임인지요.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물론 우리가 주님과 어떤 섞임을 가질 때까지는 주님을 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그냥 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신의 기름부음 아래 있으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복합적이고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의 기름부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가 가장 축복된 날, 이 세대를 마감하고 주님을 다시 모셔올 날에 살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인쇄된 말씀뿐 아니라 열리고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열렸으며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유다 왕들은 합당한 입장 위에 서 있었음. 역대하에 기록된 유다 왕들의 역사에 대한 보충은 그 왕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세우신 입장인 합당한 입장 예루살렘 위에 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정하심에 따라 이 입장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할 장인 신명기 12장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경배의 중심으로 선택하신 곳입니다. 오늘날 정치가들과 세계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합당한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어리석으며 논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경배의 중심지로 정하신 것이 창세기 2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산들 중 하나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장소 모리아 산은 또한 하나님이 성전을 위하여 선택하신 부지 시온산이었습니다. 시온은 사실 모리아 산의 봉우리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 장소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다윗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는 장소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부지가 바로 이삭이 그 아버지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지점이었다고 믿습니다. 유다 왕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합당한 입장인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입장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다른 경배 중심지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유다 왕들은 입장에 있어서 옳았습니다. 합당한 입장, 유일한 입장,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세우신 입장은 오늘 우리가 그 위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하는 입장을 나타냅니다.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지킴. 유다 왕들은 또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들은 근본주의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왕들은 두 가지 합당한 입장 위에 머문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지킨 곳에서 옳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및 모든 지파 중에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추구하는 데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끔. 합당한 입장과 근본주의적인 신앙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매혹적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동안 레위인들은 그들의 향리와 산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뿐 아니라 다른 지파들 가운데 여호와를 추구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재산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경배 중심지로 갔습니다. 뒤에 아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들은 유다 왕들이 합당한 입장 위에 서 있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지켰으므로 예루살렘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다 왕들이 예루살렘에 합당한 입장 위에 서 있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보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처신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세세한 것들에서 우리가 처신하는 길을 보여주는 본들, 구약의 역사서들 안에서 다양한 많은 그림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그림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하에 기록된 유다 왕들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그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이 왕들이 우리가 합당한 입장 위에 서 있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어조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어조는 하나님 사람의 어조와 같지 않고 성난 사자의 어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유다 왕들이 좋은 땅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에 대한 많은 본들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본들은 좋은 땅에 사는 왕들로서 그들이 어떠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일했으며 그들이 서로 다른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했으며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들은 우리 일상생활의 세세한 일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결혼생활 가운데서 매일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교회에 합당한 입장 위에 있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지키지만 당신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내 또는 당신의 남편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당신은 그 영을 쫓아 행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쫓아 행합니까? 당신은 남편 또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산다면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가질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집회와 봉사에서는 매우 좋지만 가정에서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아닌 말다툼하거나 싸우는 전갈 사람의 생활을 살지도 모릅니다. 어떤 부부는 주님과 주님의 회복을 사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때 남편은 아내의 태도를 비난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하는 방식을 정죄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 후에 그들은 활력그룹 집회에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두 전갈들이 활력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매일의 상황 때문에 이 나라에서 참된 활력그룹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나의 관찰에 따르면 활력그룹에서 나는 활력이 아닌 사망만을 보았습니다. 모든 활력적인 지체들은 하나님 사람들이어야 하며 그들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으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기 위해 그들의 천연적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번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성경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부담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많은 믿느니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기를 갈망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님이 그 영이심을 말합니다. 18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변화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단지 변화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으며 이 아들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실 것임을 말합니다. 나의 부담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고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정도에 따라 다름. 처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추구와 믿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함의 가장 높은 달성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추구와 신실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누리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달성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유다 왕들은 그들의 왕권 안에서 가나안의 좋은 땅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을 누릴 수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누림의 정도는 그들의 어떠함과 그들이 처신하는 방식과 그들이 어떤 목표와 관심과 의도를 가졌는가에 달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본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세세한 것들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가를 배워야 합니다.